주일에 나오신 분들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1절부터 27절 전체를 한 절씩 우리 남자 성도님들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3면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나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이 이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지금 8장 1절부터 저기 11장 1절에 이르기까지 우상 재물 그리고 우상의 신전에 가는 것 그와 또 시장에 파는 그 우상의 재물 이거와 관련해서 쭉 나열하다가 지금 9장에 와서는 권리의 문제를 다룹니다. 권리. 그러니까 우리 바로 9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그 바로 위에 8장 1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로 어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권리의 주장의 결과 양심이 약한 혹은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결국은 심한 상황에 실족에 이르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은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로 하면서 우리가 그만큼의 우리의 권리를 분별하고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충분히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게 도전을 하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8장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9장에 와서는 바울이 이제 변증합니다. 권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변증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권리는 사도적 권리죠. 사도적 권리.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내가 그런 권리들을 요청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런 자유가 있음에도 내가 요청하지 않음은 바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9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며 사도권에 도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한마디로 변증하는 겁니다. 대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논쟁하는 거고 자기의 합당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바울이 나열하는 권리 특별히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두 번째는 순회 전도하면서 자기의 믿음의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을 하지 않을 권리 사도가 일을 하지 않을 권리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먹고 마시는 권리 이것은 전도자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 그 대접을 받습니다 의례껏 사도들이 복음 전도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만큼은 바울이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회 사역을 다니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믿음의 아내. 독특한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소개하기를 다른 사도들 그리고 주의 형제들 게바, 베드로죠. 이 사람들이 다 아내가 있었어요. 믿기 전에 아내가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의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그들을 서포트를 해줍니다. 그런 권리를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다. 우리가 앞서 우리 결혼에 관련해서 몇 장에서 보았죠? 7장. 쭉 7장에서 보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기도 바울도 결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단축되었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이고 온 힘을 다해서 하려고 할 때에 결혼은 자기에게는 그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옳다 여겼기 때문에 자기는 스스로 독신의 길을 선택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권리가 있지만 바울은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가 아니라 일을 하지 않을 권리 이 바울과 바나바는 특별히 자비랑 선교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도로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고린도에서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 고린도에서 밤낮으로 일을 합니다. 천막 치는 작업을 하죠. 누가 그 일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일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이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저 위에 빌립보 교회 충분히 재정 후원 좀 해달라 요청하고 자기들은 사역하면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와서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일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도들이 후원받을 권리가 마땅히 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군인을 보아라. 어디 군인이 자기가 스스로 옷을 사입고 총을, 그때 당시 총이 아니었겠지만 무기를 사서 군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마땅히 군인이 되면 옷을, 무기를 받는 것이 의무다. 맞다. 또 밭에 포도밭에 일하는 사람을 보아라. 그가 포도를 소출해놓고 자기가 먹을 포도를 저 시장 가서 사오는 농부가 어디 있겠느냐. 뭐 품종이 달라서 먹고 싶어서 살 수는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또 뭐죠? 그리고 목자, 양으로부터 자기가 기르는 양이 그 아침에 신선한 우유를 해서 그것을 자기 아침 식탁에 올릴 권리가 이 목자에게 왜 없겠느냐. 그와 같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곡식을 터는 소의 입에 뭘 씌우지 마라고요? 망을 씌우지 마라. 이것은 율법인데 어찌 이 율법이 소를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 놨겠느냐. 그 당시에 오늘처럼 탈곡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딱하니 돌 위에 곡식을 단을 올려놓고요. 소로 하여금 큰 돌을 끌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적으로 이 미리까 불을 부러질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소가 배고프면 거기를 집어먹겠죠. 핥아먹습니다. 그것을 금하려고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먹게 하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그것을 여기서 해석하기로 그것이 소를 위한 법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사역자들이 그가 일한 그것으로 인해서 대가를 받고 수고로움의 결과를 얻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왜 그것이 부당하다 말하느냐. 그럴 권리가 있다. 이 당시만 해도 농촌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보면은요,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오면 손에 닭도 들고 오고 좀 뭐 부유한 집을 들어갔다 왔으면 양 한 마리 끌고 오기도 하고 또 곡식 채소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찌 잘못되었느냐. 그러는 거죠. 과거에도 보면은 우리 그런 경우도 시골에 있었죠. 신방 가면 우리 할머니들이 오이를 따서 주기도 하고 호박을 주기도 하고 그것을 가져오기도 하죠.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 전 언젠가 그 주일 예배 때 포도원 품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일꾼들이 가서 들어가서 포도를 따고 일을 하면서 열매를 따 먹는 것 허용을 하죠. 5% 정도는 허용을 합니다. 그것이 관례입니다. 그것이 법이고 또 통용되는 인간관계죠. 자, 그런 것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보면 70인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민수기에서도 보면 제사장이 제사 제물에 마땅히 취할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다 보면 사역자들이 영적인 성장과 또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과정에서 육적인 그 양식을 먹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마땅한 권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어 그 권리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때로는 그렇게 오해해서 해석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도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와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도 강조를 하죠. 사역자의 중요성입니다. 사역자가 왜 중요하냐면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담고 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복음을 담는 그릇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최대한 복음 되게 왜곡되지 않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능력 있는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담는 권리가 있는데 때로는 이 복음이 더욱더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권리가 포기되어져야 된다면 자기는 포기하겠다. 그래서 포기한 거다. 이제 바울은 이런 것이죠. 일꾼이 수고하고 노력함에 대해서 우리는 앞서 4장 1절에서도 잘 보았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성장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수고하는 일꾼들이 육적인 어떤 것을 얻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우리 본능적인 습관 중에 하나는 이 당시에 이 중동 문화 속에서요. 손을 대접하는 거, 손님 대접하는 거. 그리고 관대함이에요, 관대함. 그래서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한국 문화가 좀 더 유사하죠. 그래서 영적 복을 받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그 표현으로서 사역자들과 함께 했던 것, 그들과 좋은 것을 함께 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대단히 강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고린도라는 이 교회 환경 속에서는 바울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 복음이 더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그 권리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약한 자가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땅한 권리이지만 그것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믿음에 약하고 양심이 약한 자가 있다면 그 권리 때문에 그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였습니다. 잘못된 권리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이 본문이 사실 어떤 사역자가 사례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은 거기에만 포커스가 있는 본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용이 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 자꾸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권리 문제, 복음과 권리를 혼동하는 문제로 오용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다 보면 오늘날 우리는 이민교회라고 하는 현실 속에 있죠.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입니다. 독특한 교회죠. 모르겠습니다. 이 신약시대에도 물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긴 했지만 오늘날처럼 이민을 가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든 교회는 신약시대에는 없었고 또 아마도 교회 역사 속에서는 드문 그런 케이스의 시대의 그 교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민교회. 이민교회를 현실들을 보면은 대단히 어떤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한국교회에서도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재정이 자립, 스스로 자립이 불가한 교회를 미자립교회라고 그러고요. 자립이 가능한 교회를 자립교회라고 그래요. 미자립교회들을 보면은 상당히 어떤 목회자의 사례비, 생계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부득불 사역자들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사역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용납할 수 어떤 허용이 안 되는 문화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나 이민교회는 오래전부터 사역자들이 사역 말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을 허용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삶의 어떤 비용이 교회가 충당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충당해 하는데 그 방법으로 어떤 다른 잡을 찾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허용을 암묵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목사가 한국 사람들은 그래 어떻게 이민교회 목사들이 세속적인 일을 하냐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역에 전적으로 올인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죠. 일을 하다가 그 일을 시간을 뺏기니까 사역에 올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교단 아니지만 캐나다 교단 같은 경우는 어느 교회든 목회자가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 한국 교회들은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런 미자립 교회들은 대부분이 교회를 렌트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교회든 어떤 교회들 렌트하다 보니까 렌트비가 나가죠. 적게는 한 달에 1,000불에서 많게는 2,000불 이상씩 내야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사례비도 제대로 못 주면서 렌트비는 줘야 되고 그런 열악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는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헌금의 대부분이 목사님 사례비도 다 못 주지만 사례비에다가 렌트비 주고 나면 헌금 더 이상 남는 어떤 다른 유용할 수 있는 헌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교회가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예배만이라기보다 예배는 당연히 드리지만 그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참 교회가 안타깝죠. 그러나 미자립 교회는 대부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자립한 교회는요, 사례비 지원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토론토나 뭐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이민 교회들 보면 노동법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베네핏을 확실하게 책임지면서 교회가 사례비를 사역자들에게 주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역자들이 사역에 올인할 수 있게 돼요. 올인하면서 말씀도 연구하고 신방하고 전도 사역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보면은 인프라가 많아서 부교역자도 많이 두면서 여러 활동들을 대규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원들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다른 부분들 다 감당해 주니까 주일 설교 한 편만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설교를 다 잘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간혹 어떤 교회 목회자들을 아주 드물게 보면은 목회자가 재정이 풍부해서 부유해서 사례비를 안 받고 사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거의 1%도 되지 않을 텐데요. 유명해서 어떤 세미나나 집회를 다니는 목사님들, 그리고 아주 어떤 훌륭해서 책을 써서 그 책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살 수 있는 분들, 또 혹은 뒤늦게 목회자가 되어서 그 전에 뭐 큰 사업을 했든지 재정적으로 풍성히 해놨다가 이렇게 목회하는 경우, 그리고 잘 태어나셔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풍족하는 경우, 또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직업을 가져가면서 목회하시는 이런 뭐 다양하죠. 그러나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미자립교회의 목사님들은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례비를 받지 않는 목사를 존경하는 좀 엉뚱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평범한 목회자들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빛 가운데 걸어본 목사가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마음을 압니다. 빚은 지읒받침이죠. 배고프고 또 그것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목사가 고통스러워하는 성도의 마음을 알죠. 예. 그래서 부유하고 능력있고 그래서 사례비도 안 받고 사실 이런 목사님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목사님들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요, 저희 내 가족, 저희 담임 목사 가족을 위해서 사례비를 충분히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제가 사역에 풀로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의 연구, 또 기도, 설교에 집중할 수 있고 신방하고 교육 여러 기관들 관심 갖고 돌아보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 제가 다른 일을 먹고 사는 문제로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해서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목사의 사례비가 부족하면 사모들이 일하기 마련인데 저희 아내는 일하지 않아도 열심히 돕고 기도하고 저의 사역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런 재정 자립도에 비추어서 조금 이렇게 구별을 해본다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재정과 관련해서요. 일단은 사역자를 책임져줄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역자를 풀타임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어떤 교회의 부채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들은 이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리하게 건축을 한다든지 땅을 구입한다든지 이걸로 인해서 매달 나가는 이 이자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만난 교회는 대략 한 1년에 20억이면 200만 불이죠. 대략 뭐 1대1로만 보더라도 그만큼씩 이자가 나갑니다. 1년에 200만 20억이면 1억씩 연봉을 받아도 20명을 사역자를 고용할 수 있는 뭐 5천으로 나누면 아무튼 그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바로 그런 문제들이 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은행에 많이 돈을 쌓아놓은 교회가 건강하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에 따라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일단 문제는 사역자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교회가 빚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감당하느라 복음 사역을 치중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이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 그리고 성도님들의 열정이 있다면 좀 더 어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미자립 교회에 그 사역자들이 좀 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도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날로 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목회자들의 관심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교회의 부수적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에 관심을 둘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역에 집중하지 않고 복음을 올바로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관심을 분산시키는 그런 일에 집중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관심이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책임은 뒷전에 두고 자신들의 권리만을 내세워서 다툼을 일삼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의 부정적 이미지가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와 또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목회자나 성도들이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이익에만, 권리에만, 그들의 자유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태도를 좀 보면은 미자립 교회들 보면요.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금 대부분이 다 목사님 사례비로 가요. 그것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헌금을 하는 저는 그런 분들을 왕왕 보았습니다. 내가 헌금하는 모든 헌금이 목사 사례비로 간다. 라고 하면서 투덜대는 성도들을 보았어요. 실제 헌금 지출 비율이 그래요. 목사 사례비로 들어가면 더 이상 없는 교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아이디어를 구안해서 목사님을 시급제로 월급을 줘야 된다. 이 교회에 와서 일하는 그 시간만큼 뭐 그런 얘기들도 나도는 것도 들었습니다. 재정 자립되는 교회를 보면은 목사님 사례비가 너무 많다고 투덜대는 또 성도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는 어려워야 그 어려움 가운데 진정한 영성이 나온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성숙된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성숙된 성도는 먼저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야 됩니다.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만큼의 그 은혜가 컸는지를 확인하면 죄송하고 또 듣기 거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물질에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헌금 생활에 건강하게 헌금 생활을 하는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히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말씀을 맡은 사역자에 대해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얼마만큼 나는 지고 있는가,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는 성도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일을 함에 있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금으로 그 일들을 해갑니다. 뭐 지금 헌금 설교는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본문이 헌금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목회자가 최대한 사역에 집중할수록 돕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크기만큼 목사에게는 부담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진실하게, 바르게.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 모두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과 같아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이 둘 모두, 성도와 목회자 모두 얼마나 순결하게,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목사는 사역을 통해서, 성도는 그 사역으로 인한 어떤 삶을 통해서 복음을 담아내고 있는가? 내 삶에 복음이 살아 있는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성도와 목회자가,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잠시 누리고 싶은 권리와 자유 때문에 이 복음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의 대가가 복음보다 우선해서도 안 되고 권리가 복음보다 무거워서도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것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복음이 복음된다면 나는 내 생명까지도 어떤 것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사실 그렇게 사도는 포기해 왔습니다. 바울이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 포기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했어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형제인 유대인들까지 그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에 더 한 사람의 한 영혼이라도 이끌어낼까라고 하는 목적으로 그는 사도의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켜야 할 규정들을 과감하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율법에 순응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줏대없는 태도다라고 비난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다른 환경 속에서 달리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바울은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태도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율법의 매인자라 여겼고 이교도처럼 너무나 자유롭고 무례하게 또 불경건하게 태도를 보인다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과 양심을 지키는 거룩함을 늘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신앙이 약한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들이 복음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기 권리는 뒷전에 두고 그들 영혼을 먼저 생각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사역에 임하는 바울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성도의 태도이기도 하고 사역자들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9장에 운동선수의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당시 고린도에서는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얘기도 했지만 올림픽 다음으로 큰 경기, 황제가 후원하는 2년마다 있었던 대경기가 이 고린도에서 열렸습니다. 운동경기, 이스드미안이라고 하는 운동경기가. 거기서 나오는 이 선수들, 운동선수들의 비유 삼아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 내는 이 열심은 마치 운동선수가 그 마지막 결전의 순간을 두고 10개월 전부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절제하고 먹을 것 먹지 않고 하고 싶은 일 금하면서 그 운동에 집중하는 그 집중력을, 절제력을 이 바울이 지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 전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열심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집중하고 절제력을 가지고 오직 복음, 이 복음만 붙들고 갔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7장 29절에 때가 단축되었다. 바울은 지금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자가 저 꼬린 지점을 목적하고 달리죠. 주변 간혹 선수도 보죠. 그러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해요. 오로지 목적지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결혼할 수도 있어요. 옆에 보면서 좀 결혼할 수도 있고 쉬었다 갈 수도 있고 먹을 권리, 일하지 않고 좀 더 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지만 바울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어요. 오로지 시간이 곧 없다. 나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내가 권리를 찾아 누릴 그럴 시간마저도 없다. 권리는 나에게 사치다. 이 정도의 각오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본문 12절을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이랬다고 모든 사역자가 그런 바울처럼 권리를 다 포기해야 합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복음의 길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 걸어갔던 그 길에는 그가 치러야 할 엄청난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에 등장하는 고난 목록입니다. 복음을 위해 어떤 것이든 참을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준비가 되었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 오로지 복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일에 그것을 제껴두고 다른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역자라 하여금 복음에 집중하도록 열심히 서로 돕고 기도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것. 이 고린도 교회의 교회 성도들이 주장했던 권리와 자유는 우상 숭배했던 재물을 먹는 권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약한 자들이 실족하는 결과가 왔고 바울은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에 그 복음 때문에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의 권리에 대해서는 잠시 잊어버려라. 썩지 아니할 상, 복음을 위해서 오로지 열심히 쫓아라. 날마다 너희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주님에 대한 부르신 바 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라. 바로 이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복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초점을 맞추며 살다 보면 권리라고 하는 이 권리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 삶에는 마땅히 우리에게는 포기해야 할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리를 누리면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연약한 자를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우리가 누리는 권리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상당 부분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마땅히 여기고 그것을 포기하며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의 사역의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복음을 먼저 담기 소망하며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장애물을 두려움 없이 넘었던 사도 바울의 그의 몸에는 곳곳이 상처요 아픔이요 고통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그 입술에서의 고백은 영광스러운 상처요 그것이 곧 복음을 위해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달렸던 위대한 사도의 흔적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됨의 그 아름다운 명예와 그 영광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어찌 우리의 삶이 편안함만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 참을 준비가 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에 따라서는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관심 밖에 둘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성실하고 정직하여 공명정대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담아내는 그 복음이 절대 왜곡되거나 변하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형제를 지체를 섬기며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마땅히 허락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헌신하는 사역에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북한에서 억류 중인 우리 임현수 목사님 속히 하나님 석방의 날을 단축시켜 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들이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간증되어질 수 있는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